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 아라비아 인근에서 난민선 총 4척이 전복돼 사망자를 포함해 200명가량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7일 밝혔습니다. 타미 멜리안 국제이주기구 대변인은 이날 밤사이 예멘 앞바다에서 선박 2척이 전복됐으며 구조된 승무원 외에 난민 181명과 다른 승무원 5명이 실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시간대에 아덴만에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 지부티 해안에서도 두 척의 선박이 전복돼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고 엘리안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해당 해역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해 전복됐다고 엘리안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예멘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난민 행렬이 일자리 등을 찾아 중동 국가들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이며 해마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이 경로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이 경로에서 지난해만 5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 대부분에 부과했던 25%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두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들 중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 정부가 5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제품에 한해 관세 부과 조치를 1개월 유예한다고 밝힌 데 뒤이은 것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중국산 펜타닐 등 마약의 주요 유입 경로로 지목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4월 2일 상호 관세를 도입할 것이며 그때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과 관련해 충분한 조치를 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펜타닐 관련 관세 부과 논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와 관련한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1억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보복 관세를 다음 달 2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이 같은 관세 유예 조치에 동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점, 그리고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주장들을 나열했습니다. 이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이들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별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법정 구속기관을 나눠 사용하면서도 신병인도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 구속기관에 대한 검찰의 계산법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구속이 위법인지를 가리는 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이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달 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주 정상회담 파행 뒤 중단됐던 고위급 접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는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평화협정과 초기 휴전 합의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회담 장소는 수도 리야드나 제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위트코프 특사는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텔레그램에 오는 10일 사우디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날 계획이라며 이후 나의 팀은 미국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해 사우디에 남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미국 측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안드리 에르막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북러 밀착을 지적하며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군이 참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상호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천명한 것이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언은 다음 달 상호 관세 부과를 암시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북러 밀착을 지적하며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군이 참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북한의 사용한 방식을 동원해 러시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는 6일 개념적으로 2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러시아 군대가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ceptually, you could see that if there's a war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over 20,000 U.S. troops are, you could see Russian troops fighting because that's part of the agreement.
켈로그 특사는 이날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우크라이나의 미래 대담에 참여해 북한과 러시아가 방어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현재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크 외곽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트럼프 일기 때와 달리 현재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 조약에는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이들 국가들을 모두 분리해 놓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모두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궁극적으로 경쟁하는 두 개의 동맹 구조 간 전쟁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노력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간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유럽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목표는 살상을 멈추고 양측을 협상장으로 불러서 지속적인 평화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압박과 유인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미국이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원유를 실은 그림자 함대를 제재하는 등 트럼프 일기 때 북한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2018, 2019, we did something very similar with the North Koreans. We actually sanctioned their.
켈로그 특사는 2018년, 2019년에 우리는 북한에도 매우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며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을 운송하는 선박을 제재했고 미국 해안 경비대의 자산을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수준의 함선 10척을 동원해 선박을 실제로 차단하기 시작했다며 경제적 압박을 가해 협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관계 재설정에 나섰다면서 미국인의 핵심 국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끝없는 대리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러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피오나 힐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troops are in Europe. They're not just in the Kursk region of Russia. They're fighting in Europe for the first time. I think General Kellogg was absolutely 100%.
힐 연구원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유럽 대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켈로그 특사 말이 전적으로 옳다며 한국과 일본은 북한군이 한반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브리드러브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사령관은 북한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절실히 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twice now they are asking North Korea to help them retake Russian land. That should tell you a lot about the state of the need.
브리드러브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두 번이나 북한의 러시아 땅을 되찾는 데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만으로도 러시아군의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들은 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드러브 전 사령관은 러시아군이 심각하게 약화됐기 때문에 다시 준비태세를 갖추기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 1천여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으나 상당한 피해를 입고 후방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월 말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상호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펄켄더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6일 관세의 목표는 미국 내 제조업체가 수출할 때 외국 제조업체가 미국에 수출할 때와 비슷한 조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nator, I think the objective is to ensure that manufacturers here in the United States face similar.
펄켄더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관세는 상호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호주의에 따라 두 나라가 모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상호 관세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고 자국 시장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더 많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펄켄더 지명자는 관세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ight, so one of them is they potentially are a source of revenue to the federal government.
관세는 연방정부에 수익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들이 지원하는 보조금과 통화 조작, 기술 도용 등 오래된 불공정한 관행을 해결하는 수단이며 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기회를 이용해 양보를 얻는 데 사용되는 협상 전략이라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유럽연합과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나 높다면서 4배나 높다고 생각해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펄켄더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파트너국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재평가해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is without question the greatest challenge that we face. I think one of the great successes of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요한 산업들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펄켄더 지명자는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는 이란 정부를 거의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고 이란의 중동 테러 자금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인준되면 최대 압박 전략을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천명한 것이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언은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암시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의회 연설과 관련해 미국이 글로벌 전략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태평양에서 해군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구축함과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일부 외국 기업들이 이런 조선소를 소유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we're going to see are increasing numbers of shipyards, United States that are building destroyers and Virginia class.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기를 선언하며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성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선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도 3일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 침략 억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서태평양에 배치할 더 많은 선박과 항공기, 탄약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일치한다면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더 크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강력한 해군을 구축할 수 있는 조선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구축함을 생산할 수 있는 조선소를 소유 운영할 수도 있고 미 해군이 한국에서 생산된 비전2 수상함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we could see is a, you know, South Korean companies owning and operating shipyards in the United States.
테렌스 로이그 위스콘신대 동아시아학 교수는 이날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업 이슈는 분명 가치 있는 프로젝트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실히 행정부 내에는 중국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고 강경파들이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다시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동맹 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there are many in the administration who are very concerned about China and our China hawks.
로리그 교수는 한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요구받는 국내 총생산의 2% 수준을 훨씬 웃도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국방비 지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나 높다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다른 여러 방식으로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이날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최애국 대우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면서 우리는 포괄적인 높은 수준의 한미 FTA를 체결해 관세를 거의 0에 가깝게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ccurate to say that Korea's MFN most favored nation's tariffs are four times as high as
오버비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미한 경제 관계에 구조적인 변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 통상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무부 차관을 역임한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제경제석좌는 5일 BOA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최애국 대우 관세율을 언급하고 한미 FTA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물론 그가 4월 2일에 언급한 대로 상호 관세를 도입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실제 관세가 낮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한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날 BOE에 한국과 미국의 FTA 결과로 거의 모든 관세가 0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다른 나라와 혼동했는지 아니면 비관세 조치나 세금 문제로 다음 달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시사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골은 윌슨 센터 한국 센터장은 이날 BOA에 한미 FTA 덕분에 거의 모든 관세가 철폐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가치세와 통화 불일치, 비관세 장벽을 상호 관세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꼽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관세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장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예로 들었다면서 그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할 관세 수준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끔찍한 법이라면서 반도체법을 없애고 관련 지원금을 미국의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탱거론 센터장은 이는 아마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 간에 체결한 계약과 이전에 지급된 자금들이 이러한 투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양국이 FTA를 체결했음에도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인쉬 석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약속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는 반도체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보조금이 없다면 미국인을 위한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he understand that the billions of dollars of investment that both Samsung
오버비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알래스카 에너지 파이프라인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이건 역시 세금 혜택과 보조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원하고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한국의 조선업체는 사업의 확실성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제조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생산하길 원한다면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사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또다시 한반도 동해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전 세계 단 3대뿐인 미국의 최첨단 정찰 자산의 역내 출현이 잦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한반도 시각 6일 새벽 한반도 동해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항공 추적 시스템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이날 새벽 3시경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약 1시간 30분 뒤 일본 오키제도 인근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일대를 선회 비행한 뒤 다시 가데나 공군기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 세계에 3대만 운용 중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궤적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미군의 핵심 정찰 자산입니다. 코브라볼이 동맹인 일본을 상대로 정찰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번 비행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브라볼은 지난 3일에도 같은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정찰 자산이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인데 이는 현재 코브라볼이 가데나 공군기지에 머물며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서 코브라볼은 지난 1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2시간 전까지 해당 공역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5월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1차 추진체의 낙하 예상 지점 인근에서 정찰 비행을 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전후해 한반도 인근 공역에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이에 대비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미군 항공기들은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를 작동해 비행 위치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민간 및 군용기 추적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군이 정찰 자산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연합훈련이 역내 긴장을 불러온다며 북한의 방위 능력 강화를 옹호한 러시아 당국자 언급과 관련해 러시아가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시키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토록 설득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루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한 군사훈련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외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한 연합훈련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5년 만에 재개했던 서방 관광객의 방북을 돌연 중단시켰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과 열악한 내부 실상의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광 재개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서방 여행객들의 라선 경제특구 관광을 갑자기 중단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영국인 소유의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스는 최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라선 관광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인이 베이징에 설립한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어 투어도 페이스북에 파트너로부터 라선 투어가 현재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4월과 5월에 투어를 계획하는 분들은 더 많은 정보가 나올 때까지 항공편을 예약하지 말기를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KTG 투어는 페이스북에 북한 측 파트너로부터 라선이 모든 사람에게 폐쇄됐다는 소식을 받았다는 공지를 짧게 올렸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가 2023년 9월 처음으로 외국인 입국을 허용했으나 단체 관광객 입국은 러시아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말부터 라선 경제특구에 한해 서방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였다가 3주 만에 이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갑작스런 관광 중단 조치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해당 여행사들의 공지 내용을 보면 북한 당국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북한이 서방 여행객들로 인해 열악한 내부 실상이 노출되는 데 대해 우려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라선을 다녀온 서방 여행객들은 언론 인터뷰와 개인 SNS 등을 통해 관광을 통해 알게 된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여행 후기로 공개했습니다. 한 독일인 여행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 채널에 경작을 위해 소를 몰고 다니거나 길 대신 꽁꽁언 호수를 가로질러 다니는 북한 주민과 낡은 집들,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어린이들의 공연 모습 등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영국 유튜버는 언론 인터뷰에서 관광객에 대한 북한 측의 검열과 통제 수준에 놀라움을 표시했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 기자 출신으로 세 번째 북한 관광길에 올랐던 조 스미스는 최근 북한을 여행한 후 호텔방 창문 전체에 금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 삼지연 같은 관광지구를 준비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라선 같은 지방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유리창이 다 깨져 있었고 지저분했고 상당히 고단한 삶이 녹아났다. 이런 부분이 지금 가감없이 외부 세계에 노출이 됐거든요. 이게 아마 김정은으로선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 준비되지 않은 조기 관광 재개에 이 후유증을 지금 정리하는 과정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은 또 인민군 러시아 파병 같은 민감한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아직 러시아 파병을 대내외에 공식화한 적이 없는데 서방 관광객 확대는 이 같은 소식을 내부에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여행 후기를 보면 일부 관광객들이 북한군 파병을 북한 측 관광 가이드에 질의하는 등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기자, 중국 여행사들도 최근 자국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라선 관광을 계획했다가 막판에 무산된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베이징 소재 여행사인 즈싱 허이가 중국인 대상으로 모집한 라선 3박 4일 관광 프로그램이 출발 당일 돌연 무산됐습니다. 당시 중국 내 몇몇 여행사들이 라선 관광 상품을 내놓으면서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재개되는 듯했지만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중 간 정치 외교적 갈등이 아직 관광을 재개할 만큼 풀리지 않았다는 걸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자국 국민들의 북한 방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보는 거고, 관광 활성을 통해서 또 북한 경제, 북한 민생을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틀에서의 북중 간의 당 대 당 관계든 정부 대 정부 관계가 아직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으로선 주된 외화벌이 원천인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없게 되면서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서방 사람들의 관광까지 일단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런 관광 중단 조치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 외환안에 허덕이는 북한에게는 관광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역점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광은 올해 북한의 핵심 경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로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경제 성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1차 평양 국제 마라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고 오는 6월엔 10년 가까이 준비해온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개장하는 등 주요 관광 일정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관광 중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라선의 시설을 보수하는 등 재단장하고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관광객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단속 방안을 마련한 뒤 조만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영희 박사는 원산 갈마 해안지구나 금강산 같은 관광특구는 라선 경제특구보다 관광객들을 통제하기가 다소 수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그쪽에 주민지구하고 약간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김 박사는 북한 관광산업의 성패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달려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중 봉쇄 강화와 미북 협상 가능성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으로선 그동안 냉랭하게 대했던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북한의 15억 달러 암호화폐 탈취 사건으로 블록체인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에릭 부디 씨,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는 6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이 블록체인 시스템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킹이 계속될 경우 보안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암호화폐의 신뢰와 유용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러 논문에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최근 북한의 15억 달러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어떤 구체적인 위험과 약점을 드러냈다고 보십니까?
$1.5 billion certainly gets people's attention, but the point I've been making for years now is that
북한이 탈취한 15억 달러는 충분히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큰 금액입니다. 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반에 독창적인 과학적 혁신이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 혁신은 전통적인 신뢰 원천인 정부, 법, 평판, 관계, 사회적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적 신뢰를 창출합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발명했습니다. 익명 분산형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암호화와 경제적 인센티브의 조합만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저는 이 새로운 신뢰 방식이 높은 비용이 들고 본질적으로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스템의 경제적 유용성과 활용도가 증가할수록 그 취약성도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북한의 15억 달러 절도 사건과 같은 사례는 블록체인 기반 신뢰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공격에 취약하며 거래량이나 경제적 사용이 늘어날수록 그 취약성은 더욱 커집니다.
암호화폐 해킹 공격이 늘어날수록 블록체인 보안 유지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북한처럼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해킹을 지속한다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보호하는 경제적 비용이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ve estimated in my research that the amount of capital powering the Bitcoin blockchain, so to doing those 800
제 연구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를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스템은 해킹 방어를 위해 초당 약 8억 조 횟수의 계산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약 150억 달러의 기술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또 다른 계산 중 하나는 만약 누군가가 비트코인의 과반수 공격을 통해 400억 달러를 탈취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규모의 공격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국내 총 생산, GDP 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나카모토의 익명적이고 탈중앙화된 신뢰 시스템으로 큰 금액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인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은행의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일부는 보안 요원과 장비, 금고 덕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치의 역할이 큽니다. 은행에서 큰 돈을 훔친다면 경찰에 쫓겨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보안 모델은 이러한 법적 보호가 아닌 방대한 계산 능력에 의존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스템은 초당 약 8억 조 번의 계산을 통해 보안을 유지합니다. 이는 마치 은행 주변에 수많은 보안 요원을 배치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초당 9억 조 번의 계산 능력을 갖추거나 1,000명의 보안요원이 지키는 은행에 2,000명의 무장병력을 보내 공격한다면 많은 돈을 훔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스템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처럼 범죄를 저지르면 정부와 법원이 대응해 체포하고 처벌하는 예비 보안 체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의 신뢰 모델에는 정부와 법의 지배에서 오는 신뢰층, 즉 경제학에서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이 없습니다.
암호화폐 보안 비용이 상승하면 암호화폐 존재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해킹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의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One background fact is that Bitcoin was invented in 2008-2009, depending on where you want to count.
비트코인은 2008년 또는 2009년에 발명됐습니다. 약 16년 전의 일입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의 실제 유용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량의 약 75%는 금융 투기, 즉 새로운 형태의 투자와 투기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25% 중 대부분도 암시장 활동으로 도박, 투기, 범죄 활동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유용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유용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저는 공격과 도난에 대한 암호화폐의 본질적 취약성이 나카모토 신뢰 모델의 경제적 유용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새로운 신뢰 모델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그 지지자들이 주장하거나 상상하는 만큼 유용해질 것이란 점에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주로 금융 투기 수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적 규제와 제도적 보완이 금융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같은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법적 보완 장치를 추가하면 국가 주도의 해킹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Right, if you think about all of the different, even going to the local restaurant or coffee shop, all of the different sources of trust in the background.
전통적 신뢰 시스템은 다층적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은 좋은 가격에 좋은 음식을 제공할 평판적 동기가 있고 경찰은 안전을 보장해 신뢰를 만듭니다. 은행이 금융거래에서 신뢰받는 이유도 평판, 담보, 법적 보호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반면 나카모토의 시스템은 전 세계에 분산된 익명 컴퓨팅 파워라는 단일층에서 신뢰를 창출합니다. 저는 이런 단층 구조의 신뢰 시스템은 규모가 커질수록 작동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 보호를 추가하면 나카모토 신뢰 모델도 훨씬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돈을 훔치면 미국 정부가 끝까지 추적할 것이란 믿음이 생긴다면 보안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그런 블록체인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익명성, 탈중앙화, 법의 지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뢰를 만드는 것인데 법적 보호를 추가하면 결국 기존 시스템을 다시 만든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법적 보호와 전통적 은행 시스템을 통해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법적 보호를 보완하려 한다면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시장의 신뢰와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국제 금융 안정성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Since the North Korea $1.5 billion hack or really theft is probably the right. It was a hack that
북한의 15억 달러 해킹, 정확히 말하면 절도 사건 이후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감소했습니다. 물론 최근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축 발표로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상승했지만 신뢰에는 큰 영향을 미쳤죠.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세계 3위 규모였던 FTX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도 암호화폐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회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절도, 공격, 거래소 파산과 같은 사건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 협력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I guess I'll push back on the question in the sense of I think the North Korea $1.5 billion theft gets a lot of headlines.
북한의 15억 달러 절도 사건은 그 규모 때문에 주목을 받았지만 암호화폐 범죄는 이보다 작은 규모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목받은 돼지 도살 사기는 피해자와 신뢰를 쌓아 한 번에 큰 자금을 탈취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렌치 공격처럼 물리적 폭력을 통해 암호화폐 비밀번호를 강제로 빼앗는 전통적인 방법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 정책의 목표는 암호화폐를 절도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암호화폐가 주로 투기와 범죄에 활용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규제와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등의 암호화폐 해킹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주로 사후 대응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해킹과 자금 세탁을 선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I think you're right. I think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community fell into a bind.
국제 규제 커뮤니티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나카모토는 익명성과 탈중앙화된 신뢰 모델을 통해 큰 금액을 익명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을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도난과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게 되었죠. 이는 근본적인 지적 규제적 긴장을 초래합니다. 국제금융규제당국은 당연히 금융시스템을 절도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암호화폐의 기본 전제는 익명성과 탈중앙화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제가 보안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학자와 규제당국,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일찍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응이 효과적이려면 익명적이고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큰 금액을 전송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것이 지나치게 커지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이자 암호화폐 연구자인 에릭 부디 씨,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로부터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 활동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미국 시민단체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 FARA 위반 협의로 기소된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 대북 전문가의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자칫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정당한 언론 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미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5일 제3자 의견서 2건이 제출됐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 RCFP가 21쪽 분량으로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와 컬럼비아 대학교 나이트 제1수정헌법연구소가 공동으로 24쪽 분량으로 각각 제출한 의견서는 모두 테리 연구원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하면서도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테리 연구원을 체포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 출신인 테리 연구원은 한국 국정원에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RCFP 등은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RCFP는 테리 연구원의 기소 이유가 한국 정부 정보원과 교류하며 이를 바탕으로 언론 기고문을 작성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테리 연구원의 활동이 일반적인 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만큼 기자들의 취재 활동도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미리 미국 국무부에 등록하고 활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 정부를 대신해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RCFP는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이전까진 언론인이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가 없었고 이로 인해 헌법적 검토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테리 연구원의 언론 관련 혐의가 기소의 근거가 된다면 일반적인 언론인의 취재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CLU 등도 의견서에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정의가 모호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언론과 언론인, 비영리 단체들이 외국 정부와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에도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고 그 적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언론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보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이들 의견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수용하게 된다면 최종 판결에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 측은 이들 제3자 의견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보기관에 접근해 정보와 로비 활동을 했으며 이를 대가로 고급 핸드백과 고가의 식사를 비롯해 테리 연구원의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수만 달러의 자금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미국 정부 정보를 한국 정보기관에 제공하고 한국의 이익에 맞춰 미국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테리 연구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기각 요청서에서 테리 연구원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거나 실질적으로 외국 정부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테리 연구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에서 분석관을 지냈으며 이후 백악관 NSC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과 국가정보위원회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과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으로 활동한 뒤 지난해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에 임명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이 2020년부터 강화된 당국의 억압과 사상 통제로 더욱 악화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의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계속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5일 신종 코로나 관련 억압 실태에 대한 탈북민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가 주민에 미친 심각한 악영향을 조명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표문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탈북한 8명의 증언을 담았는데 이들은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정보 부족과 이동 제한, 식량 및 의약품 부족, 사상 통제와 감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업으로 일하다 신종 코로나 이후 먹을 것이 없어 탈북을 결심했다는 한 탈북민은 2020년 말 신종 코로나로 당국이 어로 활동을 금지했는데 이웃 어민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붙잡혀 교화소로 보내졌고 그의 집 문 앞에는 반역자라는 팻말이 붙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가 물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해상과 국경 이동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쌀 판매상을 하다가 2023년 5월 탈북한 김일혁 씨는 2020년부터 공개 처형이 잦아졌다며 2020년에 두 달에 한 번꼴로 사람들이 총살당하는 것을 봤고 2023년에는 두 달 간격으로 한 번에 3명이 총살당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형당한 사람들은 한국 노래와 영화 등을 보고 그것을 돌려봤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반면 당국은 한국말 사용 등 외국 문화 및 매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거론하며 북한 당국이 관련 법문을 적어 집안에 붙여놓고 매일 보게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휴먼 라이트 워치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발표문에서 2020년 이후 강화된 당국의 제한 조치가 주민들을 통제하는 공포 정치와 맞물려 가뜩이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직적인 인권 유린의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58차 회기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갱신하고 북한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임무도 갱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무기개발 및 군사화와 인권침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뷰의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뷰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영상 11도, 안주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9도 되겠습니다. 남포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0도.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신의주는 오후에 맑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9도. 수풍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9도. 강계 역시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8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0도, 최고 영상 9도 되겠습니다. 용연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0도. 개성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0도. 사리원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0도. 신계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0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3도. 장진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5도. 원산 최저 영상 1도, 최고 영상 11도. 평강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8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7도. 선봉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7도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오후 한때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지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2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겠습니다. 먼바다는 한때 비나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이겠습니다. 먼바다는 하루 종일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m이겠습니다. 먼바다는 0.5에서 1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난민선 4척이 전복돼 사망자를 포함해 약 200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7일 밝혔습니다. 타밈 엘리안 국제이주기구 대변인은 이날 밤사이 예멘 앞바다에서 선박 2척이 전복됐으며 구조된 승무원 2명 외에 난민 181명, 다른 승무원 5명이 실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시간대에 아덴만에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 지부티 해안에서도 두 척의 선박이 전복돼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고 엘리안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해당 해역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해 전복됐다고 엘리안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예멘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난민 행렬이 일자리 등을 찾아 중동 국가들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이며 해마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이 경로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이 경로에서 5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주도 안보연합체 쿼드 4개국과 한국 해군이 괌 인근에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쿼드를 구성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한국 해군이 괌 인근 해상에서 시드래곤 25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에서는 미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2대가 호주 공군, 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의 해상초계기 등 대잠수함전 전력들과 해상 순찰, 정찰 훈련을 실시했다고 태평양 함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 해군 잠수함을 모의표적으로 설정하고 추적하는 훈련도 진행됐다고 태평양 함대는 전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번 훈련이 참가국들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이며 훈련의 지속적 성장과 복잡성의 증가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대잠수함전 전술 절차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드래곤 훈련은 동맹국들의 해상 초계기 등 대잠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2019년부터 연례적으로 연합훈련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재 정권이 축출되고 과도정부가 들어선 중동국가 시리아에서 독재 정권 추종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 보안군은 시리아 서부지역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알라위파 소속 무장대원들의 반란 진압을 위해 이틀째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반란군은 알라위파 소수민족이 밀집한 서부 해안 지역에서 과도정부군의 치명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을 개시했다고 과도정부 측은 전했습니다. 과도정부 당국이 정확한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내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7일 현재 12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해안도시 타르투스와 라타키아에서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으며 과도정부 보안군은 도시와 인근 산악지역에서 반란세력 수색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시리아 남서부는 알라위파 등 알아사드 추종세력들의 근거지로 이스라엘은 최근 자국 안보를 이유로 양국 완충지대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아사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시리아 영토 전체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추구하면서도 쿠르드족과 기독교도 등 소수 집단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약속했으며 다만 알라위파 고위인사들과의 회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의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27개 나라 정상들은 어제 벨기에 EU 본부에서 열린 안보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상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앞서 제시했던 방위비 지출 관련 재정적 유연성 확보 및 EU 회원국별 방위비 지출을 최대한 1,500억 유로로 하는 공동차입 제안을 환영한다며 각 정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유럽의 자체 안보 역량 강화에 총 8천억 유로를 투입한다는 EU 집행위의 제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 관련 현안에서 이견을 드러내온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EU가 도전에 대처하고 유럽 방어를 구축하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자국 핵 억지력을 유럽 동맹 안보에 투사할 의향을 내비쳤던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린 유럽에서 자체적 방어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 조약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린 일본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흥미로운 협정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큰 돈을 벌고 있다면서 이런 거래를 누가 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뒤 양국이 맺은 미일 안보조약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어 의무와 주인미군에 대한 일본의 시설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는 오늘 일본 참의원 발언에서 미일 안보조약은 상호적 성격이며 양국 관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린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가용 역량을 사용해 일미 안보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거라는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